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누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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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오는 제의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제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그 당황스러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말씀을 본단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얘기도 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제 그대로 나타낸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구나 이런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어떤 보좌의 광경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그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보좌의 광경,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구경하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직 그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그 상당히 실수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무슨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아주 희한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좌 앞에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 뭐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모습들 다 다르고 또 그들이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이제 보좌 앉는 분이 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이제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보좌를 우리가 막 큰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의대를 우리가 상상할 것이고 거기에 또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어떤 분이 딱 앉아있는 상상할 것이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있고 뭐 녹고서 홍보석이 가득 차있고 네 생물이 이상한 동물이 막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상상하면 도저히 그런 장면들이 이 세상에 무슨 연관이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모습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다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하늘문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하늘문이 땅을 향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그런 광경이 땅에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다 그런 얘기는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하고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야곱이 그 꿈을 꿀 때 뭡니까? 하늘과 땅의 사닥들이 연결되어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그런 관계를 봤잖아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란 말입니다. 도저히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서로 연결됐어요. 사탈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속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광경으로 지금 우리가 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지상이 있었지만은 사다들이 속에 천사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땅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비록 땅에 있지만은 그 어떤 열린 하늘문 그걸 통해서 이 하늘 보자 그 하늘의 보자 희한한 그 장면이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고 이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경우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미 지금 하늘에 앉은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도 역시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 자로서, 하늘에 앉은 자로서. 그렇게 볼 때에 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하늘의 그 보좌 환경을 봤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걸 체험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늘의 보좌 그걸 안다면은 그게 신자만 알 수 있는 거라면은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신자들에게서 신자 되었다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입으로는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신자 되었노라 뭔가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굉장히 가난하게 만든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신자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하자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자된 감격과 감사가 바로 이런 게 아니냐. 신자된 그 감격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우리들 속에 이 신자된 감격과 감사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신자라 하겠는데 그 내가 신자라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인정할 때에 그 요한과 같이 하늘에 앉아서 하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가치가 지내진 게 바로 신자인데 그런 신자로서의 감격과 감사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나를 차지한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냐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신자 되었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런 분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요, 한다면은 신자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신자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 하늘에 갈 수 있는 인간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진 것이 절대로 우리 임의대로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 별 어떤 마음에 밀려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달랐어요. 사도바울은 그 바울서신 보면은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서신의 맨 처음 1절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나를 불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나를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데 있어 얼마나 감격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 속으로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불렀다는 여기만 감사하고 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여기만 감사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서신 보면은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성도로 불러내었노라 그런 말을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수도 없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를 바울서신마다 성도로 불렀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대한다면 내가 말씀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들 속에는 은혜로서 감사로서 밀려와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또 고린도서 1장 2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항상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을 사도바울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불러냅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냐는 그 속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굉장히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바울은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바로 멸망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멸망이 헤어나지 못하고 사탄에 매였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 몸땅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걸 생각할 때에 나를 불러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를 찔러대고 예수를 죽인 자였는데 그런 나를 불러줬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준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기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불렀다는 그 사실의 감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있다고 해도 극히 희박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다고 이런 마음으로만 지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 이걸 생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어떤 상태였던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행태를 갖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아니는 그저 이런 정도로만 인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어디면 내가 성도된 영광과 감격을 찾아볼 때가 있어야 되죠. 없는데 죽음과 멸망에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여기에 대해서 맹숭해서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멸망의 자리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멸망과 죽음의 자리를 보이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만 그것이 감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멸망이라 안 보이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출하려고 그럴 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면은 많은 노동력이 사라진다. 노동력이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못 내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만 이 내보는 걸 싫어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스라엘도 애굽에 나간 걸 싫어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갖다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 고생시키느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원망을 해버립니다. 애굽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것 자체가 멸망인데 멸망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한몸 애굽에서 좋은 생활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먹을 것만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빠져내줘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란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몰라요. 이 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모르고 그저 생각도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굴러내었다. 그 여기에서 굴러내면 어쩐데 뭐 명승에서 하단 말입니다. 거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희생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받은 거 말 그대로 공짜로거든요. 공짜로 얻은 것이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렇게 취급을 해버려, 싸구려 취급을 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무진장 고생과 희생과 뭔가 손해를 봐야 했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신자된 걸 난다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 수고와 고생에 들어간 신자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온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신자가 되었노라.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결국은 무용지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 쪽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애착심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희생했던 구원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별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고생도 없고 내 희생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또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 나는 희생이 없었지만 다른 쪽이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반발한 사람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희생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손해보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희생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하늘나라 갔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손해본 건 뭡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살아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손해본 건 뭡니까? 이런 그 말을 한 사람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뭐 잠시나 또한 그 몇 년 동안 고생한 거 있지만은 결국은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 떠가니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도 아들이 희생했지만 영원히 지금까지 죽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쪽에 손해본 것도 뭐가 있습니까? 결국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지금 내 쪽에 볼 때에 하나님이 손해본 것도 없고 예수님이 손해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희생했다는 이런 말이 별 우리한테 느낌을 안 주더란 말입니다. 뭐 결코 살아났는데 뭐 이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가해진다는 거란 말이죠. 아예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아주 희생했구나, 내 때 하나님 죽이시면 죽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죽고 살았으면 결국 원점이거든요. 결국 원점 돌아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희생을 상당히 가볍게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죽었다 희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버려요. 단지 예수님 고난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창에 찔리고 고생하고 죽은 거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이 가벼워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 희생 그런 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고난이라면은 예수님을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십자가 달려가 창에 찔린 그것보다도 더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고난이 끝난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손해본 게 뭐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대본게 없지 않은가 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건 그것을 고난을 해버리면 분명히 예수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지금에는 예수의 고난 말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과거에 잠깐 한 고난과 지금까지 써먹냐? 뭔가 이런 의도가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단지 나 때문에 과거에 당한 고난으로 생각해버리잖아요. 과거의 고난으로. 그러니까 고난에 감사해도 과거에 당한 고난에 감사하고 마는 것이지 현재도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고 계신다. 이건 도대체 깜깜 무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분명히 하늘에 계셨는데 십자가 달리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예수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맞아 뭔가 인정이 될 그런 부분이 있냔 말이에요. 아마 좀 희미할 겁니다. 뭔가 그래 나 때문에 고난당한다 뭔가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고난시키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혼비된 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 고생, 핍박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 고생했다. 절대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의 몸이 고생했다. 이 생각해버리니까 예수 살아났잖아. 이렇게 우기면서 예수 희생이 희미해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가령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됐는데 누가 대신 나 때문에 죽었다. 근데 죽은 다시 또 살아나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뭔가 좀 마음에 오겠습니까?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는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가미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왔는데 네가 손해본 게 뭐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쪽에 당하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때문에 주가 고난당한다 했을 때 그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뭐겠어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신 이 땅에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고난을 당해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말씀이 무시를 당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게 됩니다. 말씀이 배척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게 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순종 아닙니까? 말씀의 순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은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죽은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은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는 예수는 죽은 거란 말이죠. 말씀을 배척하는 자체가 뭐냐 예수를 갖다 지금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말씀을 배척한다. 항상 말씀을 배척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척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것도 함께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외면할 때 말씀을 배척할 때 그런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고난입니다. 그게 주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신자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며느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절에 다니 시험에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하는 이런 게 핍박의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안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자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아예 우리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려고 해버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관다고 있는 것임을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신자가 말씀을 알게 되면은 예수를 찌른 자가 바로 나였구나. 왜? 네가 바로 말씀을 배척했잖아. 그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네가 바로 주를 찔렀다. 그걸 아는다고 내에서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예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이런 내가 신자로 부른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비로소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간 뒤바뀌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영광의 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쓴 편지를 항상 마지막에 뭐가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에 꼭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만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귀 먹으려 못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결국 성령이 임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만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지는 것은 성이 오실 때 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는 징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런 영광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모른가 하면은 이 땅에서 말씀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신자되게 했다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 사람 되기 위해서 힘자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 되려고 이것저것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하늘의 사람 되었으니까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 항상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봤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직접 본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땅에 온다고 합시다. 다시 이 땅에 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보좌를 본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신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땅에 왔다. 동인사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공동히 생각하면은 그 사도같이 살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것은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의 삶은 분명히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본 그 요한이 땅에 왔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우리도 똑같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요한은 보좌를 봤지만 우린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는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요한과 똑같이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뭐 실제로 목격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목격한 거 아니니까 다르지 않는다 이런 말하면 곤란합니다. 남이 본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나 실제 내가 봐서 알게 된 것이나 아는 건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못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요한이 본 하늘 보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가 아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봐서 안 것이나 우리가 봐서 안 것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그 하늘 보좌 보았던 그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시간 우리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진짜 하늘에 앉아 사는 삶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본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보좌 보면 알지겠죠. 3절 보면은 무더기가 보좌에 들렀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무더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물로 생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무더기입니다. 근데 무더기라는 것이 심판을 면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은 물로 심판을 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물 심판 없지만 무언가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심판이 면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은 뭐가 심판의 기준이냐?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심판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의 삶이 이 땅의 심판 기준으로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걸 봤고 우리가 지금 그걸 봤습니다. 아, 이제 이 땅은 무지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삶이 기준돼가지고 이 땅을 싹싹 쓰레뿌리구나. 이걸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신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신의 세상에서 주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좌를 본 신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 땅과 똑같아요. 요한이 세상을 다시 와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본 자로 산다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을 아는 신자예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은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보좌에서 뭔가 외쳐지는 말씀이다 표현한 것입니다. 외쳐지는 말씀이 번개였고 내성 같다는 것입니다. 번개에서 모든 것이 뭐냐 이 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번개 치는 거 하늘에 태양을 때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 그 음성이 세상을 땅을 때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보좌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 있을 때에 우리가 관심 어디에 두겠습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곱 등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곱 영은 결국 성령이거든요. 근데 전에 말했지만은 일곱 영이라 해가지고 성령 일곱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저희도 말했잖아요. 성소에 일곱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결국 한 개에서 나온 일곱 가지라 했잖아요. 일곱 가지에서 등불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 해가지고 성령 일곱 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인데 일곱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일은 등불과 같이 이 땅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가 어둠인가? 뭐가 빛인가? 그걸 드러내는 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에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 의고 뭐가 심판이고 뭐가 세상인가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게 뭐냐?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성령의 일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신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늘이라는 신자 이 땅의 어둠이 뭔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둠이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신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관련될 게 뭐냐면 뭐가 지금 옳은 것이고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가 이걸 아는 가운데에서 이것은 어둠이다. 이건 심판이다. 항상 이 땅을 향해 심판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을 앉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리바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걸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나도 그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보좌를 죽어서 볼 사람이지만 이완성 이미 본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본 자로 그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을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게 뭐라겠습니까? 이전 지성소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온 땅의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에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의해서. 거룩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신자들은 항상 주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을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만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보좌를 보면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에 앉아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우리의 눈들이 세상에 쏠려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내가 눈을 못 봤다 해가지고 난 안 봤다 쳐버리니까 항상 눈이 세상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분명히 요한이 본 그 하늘의 보좌가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보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가운데서 그 일이 지금 있다니 쏟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향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항상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가 거룩이냐 이걸 아는 가운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이건 묻지 마세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걸 묻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 영광이 뭡니까 이걸 물으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분명히 성령이 임한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안다면 영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늘에서 벌은 일은 이 땅에 쏟아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 그 하늘보좌의 현장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두시면서 언제나 주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그 뒤만 쫄쫄 따라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영광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쏟아부어지고 있고 하늘의 거룩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면서 거룩되지 못한 것, 더러운 것들을 심판해버리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것이 곧 우리의 본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이 본 하늘보자가 우리의 본 것이 되게 하시고 하늘보자에 앉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은 주님의 심판 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고 주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삶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